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우리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클라호마에 많은 선생님들이 의회 의사당에 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은 학생들은 또 집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일주일째 아이들을 학교도 못 가고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진 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오클라호마에서 유능한 선생님들이 1년에 한 340명 이상 타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 클래스에 40명 이상 되는 클래스도 많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푸드 스탬프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기술이 좋은 시대에 컴퓨터가 제대로 없고 있는 것마저 고장난 학교도 많다. 또 우리 전국 평균에 비해서 오클라호마 학력 수준이 정말 너무 낮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무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선생님다운 일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갖추어질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잘 배우는 자기들의 일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를 선생님들이 이제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워크아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야,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사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자기 일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뭐 나가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집에 있지 않고 학교에 가서 잘 배우기만 해도 많은 유익을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집에 있으면 유익을 안 줍니다. 참 힘듭니다. 막 자꾸 먹고 아, 힘듭니다. 학교에 가서 잘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이제 유익한 것입니다. 선생님, 학생, 또 의사당의 의원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정답인데, 성경에 보면 구원하시는 일을 여덟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뭐다 맞은 것인데, 성경은 자세하게 이러이러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면서 여덟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이게 구원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어야 죽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일을 하시니 이게 또한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네 번째는 무덤에 장사 대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죄짐을 지고 무덤에 내려가서 죄를 묻어버리셨으니까 이게 또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게 또 참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신 일인데 아 이건 우리도 하늘나라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일이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일곱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인데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통치하시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일을 하시는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으로 데리고 가시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낱낱이 세어보면 구원하시는 일 그것만 해도 우리가 좋지만은 더 나누어 보면 이런 유익한 일이 있구나.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아니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일을 자꾸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이 구원하신 일을 자꾸 생각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건 내게 쓸데없는 일이고 나를 괴롭히는 일인데 이런 것을 다 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생각할수록 좋은 것이고 나누어 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가지를 가만히 보면 앞에 네 가지는 예수님이 낮고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죠. 낮고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네 가지는요. 높고 존귀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재림하신 높고 존귀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정말 낮게도 구원하시는 일을 그저 꾸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고 존귀하고 영광 중에 또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에 아 주님이 참 그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낮고 천한 상태에서 참 힘들다, 참 궁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의 섬기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또 높고 존귀한 상태에서 영광 중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한 야, 참 놀라운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다 내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높고 존귀한 상태에서 하신 네 가지 일 중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일을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 다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야, 이 참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주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 우리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 발견할 만한 그런 유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부활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죽어 계신데 눈을 촥 뜨면서 세마포에 쏙 빠져나오시는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은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또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다 봤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제자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쭉 올려지셨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신기하고 기막힌 일일 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가 만주의 주이심을 시인하게 하는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사건이 바로 이 성천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거의 99.99%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땅은 육체에 묻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부활하신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오르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수고했다 하면서 아버지가 맞이하시는데 그 장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 육체를 그대로 지닌 거예요. 천국 가면요 육체 그대로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다 왔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 맞이하시면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아들 예수님을 굉장히 높인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신 것이고 존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구원을 완수하신 이 아들을 존귀하게 하신 모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과 신자는 연합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머리하고 몸은 떨어질 수가 없죠.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머리가 받으면 몸은 다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가로로 백도를 쫙 쌓고 세로로 백도를 쫙 쌓기 때문에 모퉁이 돌과 건물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있으면 가지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으시는데 이게 누구 것이냐면 가지들도 다 받는 것이고 신부도 다 받는 것이고 몸된 교회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나중에 성천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을 사는데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이 세상 너무 힘들다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완전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처럼 성천하여서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유익이다, 참 놀랍다, 예수님 때문에 귀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또 더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은요 참 슬픈 일입니다. 몇 년 만에 한번 한국에 가면 갈 때는 좋습니다. 갈 때는 비행기 놓쳐도 좋고 비행기 뭐 연착돼도 좋고 너무 복잡해서 뭐 힘들어도 좋고 갈 때는 너무 좋습니다. 갈 때는 배 굶어도 좋고 물만 먹어도 좋고 갈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올 때는 어렵습니다. 올 때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가는 날 새벽에 보면 눈이 벌겋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항에 와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막 기도할 때 기도 끝나 제대로 끝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막 울고 올 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고 그만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헤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완전히 떠나, 어머니를 떠나고 아들, 동생들을 떠나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 없고 이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슬프지 않습니다.